비학 분뇨 중국 어린이들의 체질에 맞췄습니다.
라디오 소설 해학과 재미 속에서 인생을 읽는
라디오 소설
최국철 작, 최복음 연출, 간도전설 42번째 시간입니다.
거시기 찼으면 오지랖이 넓어야지.
최고, 야야야야, 다 네가 쳐. 두렁쇠질 하라면 풍물제비로 나서고, 박첨진 놀이라면 꼭두각신 놀이 한 줄 안다더냐. 에이구 참.
만덕의 대거리 역시 걸작이다. 어느 때보나 두 사내는 입씨름이다.
아 참, 풍물 소리가 나을까 하는 소리인데 이 만덕이가 끝나면 팔을 한가위도 오는데 올해는 그날에 돼지 한 마리라도 엎어놓고 이 농악이나 잡읍세. 어? 올해같이 이 곡식이 와드드 잘된 해에 어울리지 못함 또 어느 때 하겠소.
장덕 사람들의 화제는 용범이가 모조리 끄집어내는 판이다.
야야야야, 선봉대장 두고 쓰고 싶하고 백마 타길 좋아한다더니 최고, 그까지 광대노름 뭐가 좋다고 맨날 그 소리냐. 어? 아까운 비단을 입고 밤길 걷는 헌수작질이지. 만두래가 끝남 포리다삭하고 삼배고 삼찌고 어쩌고 저쩌고 하느라면 탈바가지 쓰고 업에주지 노름할 새가 없다. 그리고 올해는 큰골 넘어가서 이 김선산네 땅 맡아서 큰 나무 뿌리라도 대충 떠야지. 그래야 명년봄에 불 넣고 밥 만들지.
만덕이가 대바람의 반기를 들었다. 만덕이는 용범이와 달리 노름에는 질색이다.
야야야, 그 가을 추세 파슴해도 잘 먹는다는 소리 좀 말랬다고. 밭에 버른 곡신 놔두고 지레 헛웃음 흘리지 말라. 어? 밀물에 깨쭉이 뛴다대.
아이고.
맞는 말이다.
나는 그 다들에게 소리 들어도 골터에 와 울고 무단 춤범은 눈앞인 노래서 어질거리더라.
칠성이가 뭣도 모르고 만덕의 말에 맞장구 쳤다.
아이, 풍물 친다고 해서 걸리 패들이 밥비는 노름도 아니고 장장 보름 동안 노는 일도 아니고 하루 동안만 술처럼 하면서 노는 노름인데 왜 자꾸 안 되다 그랬는가 말이오. 어? 올해 백종날도 까마귀 우는 소리만 듣고 개보름 쇠도 했는데 한가위 날에도 못 놀면 무슨 멋으로 사오? 강 하나 건너도 여긴 만주 땅이고 다른 나라 땅인데 한번 내놓으라 하고 활개 쳐보교. 이 젊은 패들은 저녁 시간이라도 맨날 모여앉아 챙겨라도 부르는데 우리만은 이 말간 맹물 한 사발이라 좀 넓여. 야?
영범이는 철서방이 들을 만큼 노름에는 새끼를 받쳐들고 덤비는 위인이다. 장덕에 있을 때에는 몇 년 전까지 드문드문 두렁쇠로 앞장서서 땀을 흘려봤지만 이 근년에는 이런 노름도 자취가 암초 손 펴볼 데가 없었다.
에이구, 이 난쟁이 월천군 좋아한다더니 우시시한 보리밥 즐기고 그깟 노름에 아까운 땀 흘릴 턱이 있나? 응? 돼지 제비는 비슷해도 우리도 지금 매일 저녁마다 이 김성산네 집에 모여들어 놀지 않소. 거기가 저래 풍장치든지 두렁쇠질 할 게지. 어? 알겠는가? 뒷독에 바람 든다고. 그 노름 가만히 보니 어떤 놈들은 놀이합니 하고 얼굴이 반반한 여자들이 그 손목을 쥐불러 끓이더라 그게.
만덕의 싱거운 말에 앉았던 사내들이 시시하게 웃어댔다. 사내들이 낄낄거리자 자기네들끼리 쫑알거리던 아낙네들이 익현을 기웃거렸다.
재미꾸머의 지치한 놈이 구린내가 나는 엉뚱한 소리는 정말 잘한다니. 어?
영범이가 만덕이를 깠다.
아, 농가한다고 쳐도 아, 시방 우리 손에 털바가지 한 짝인다 아, 명벌 하나인다. 바라 한 짝 없이 어떻게 농가한다고 그래.
아이,
그리고 그 노름은 사람들이 많아야 성진하는 노름인데 아, 우리끼리만 재밌겠냐.
아이 저 형님.
득삼이가 어쩌다 한마디 했지만 좌상다운 소리를 했다.
얼쑤 이 모주 장사 아낙네가 얼바가지 휘두르자 해도 아니, 모주가 있어야 그 장실에도 해먹지. 아이 그렇다고.
득삼이까지 나서서 막아서자 만덕이는 좋다고 흥흥거렸다.
아 참 그것도 또 문제구나. 참 어찌 되는가.
영범이는 그제야 자기들 손에 바라 한 짝 없다는 사실을 상기했다.
아, 그 손에 논쟁만 하나 없어도 마음만 먹으면야 아, 그런 게 문제 되겠어. 그 장덕이 건너가서 걷어오고 또 모자라면은 양수천자 쪽에 나가서 아, 빌어오면 되지.
아유, 전람이 아버지 말씀 복판 입집이 아, 1년 내내 땅에 코박고 사는 농부들이 너리 한번 없이 무슨 재미로 있음도.
그러게.
아낙네들 속에서 숙자가 느닷없이 나서며 영범의 주장에 호응했다. 숙자도 노름이라면 화약 메고 덤비는 여자다.
무당 뒷집에서 살았다나? 안 여자가 뭘 안다고 대끝에다 앉아서 남동네들마다 함부로 끼어들어서 이 패들거리고 이거.
만덕이가 아내에게 눈을 흘겼다. 얼결에 한마디 했다가 남편한테 면박을 당하자 숙자는 무참해해서 고개를 숙였다.
옆에 내가 아무리 값없는 세월이라도 사람 모인 장소에서 무슨 본대람. 쌤통이구랴.
저기나가 가만히 잘코산이를 불렀다.
맨날 아는 채 앞장서서 달랑거리더니만 된통 당해야만 한다니까.
만덕이는 종잡기 어려운 사내다. 꺽꺽할 때면 사내답게 강강해 보였고 보리밥 한 그릇도 남에게 공으로 줄세라 깍쟁이를 쓸 때면 채통감 못하게 좀스러웠고 질성이와 담배 한 가치를 토플 때면 옹졸해 보인다.
한양이 무섭다고 남태령부터 가겠소? 그 왕자고을 마을에서는 재작년에 왕감을 들고 가을에 수재까지 봐서 배농했다던데 이 노랭이들에게 솔방을 공출해도 가위날에 풍악 소리만 쿵쾅거리더라.
영범이는 끝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마을에 햄차린 김선상이 있는데 어련히 일이 되지 않으려고 자꾸 근심하오.
농악놀이 쟁의에 마지막에 원도까지 등장했다. 원도가 이들에게는 은근한 뒷심이라도 되는 모양이다. 이켠에서 사내들이 농악놀이로 어쩌고저쩌고 시비하는 판에 맞은편에 둘러앉아 발차를 겪는 아낙네들은 입을 놀릴 사이가 없었다. 숙자가 얼결에 남정네들 사이에 끼어들었다가 창피를 당하자 아낙네들은 자기네 이야기에만 열중했다.
아이, 이제 김매김만 끼어들지 않으면 수입이 짭짤하겠는데. 아이, 어제 발차 판 돈으로 감자 다섯 마리 사왔다.
그랬음도.
이 감자 다섯 마리 어디 어리우?
덕삼이가 사내들 속에서 좌상인 건 많지 덕녀도 아랑네들 속에서 나이가 제일 많았다.
아, 그러게 말고 마. 아, 길에서 바닥바닥 악수는 갭집이.
입이 빠른 숙자가 인차 맞장구 쳤다. 허리가 한 줌도 되지 않는 몸에서 무슨 힘이 나는지 아낙네들 속에서 일손이 제일 잽쌌다. 어느 틈에 자기가 가져온 버드를 써버리고 두 번째로 버드나무를 날라온다.
아유, 욕심도 참. 비위짝이 장승탈 바가지 같다니까.
저기나가 또다시 나지막하게 속자를 흉보았다. 덩치가 좋아도 손재가는 속자와는 대비도 못한다. 남편들 사이는 꽤나 좋지만 여자들 사이는 벗어겨 있었다. 큰 시비도 없으면서 말이다. 저기나는 헛욕심을 쓰는 속자를 질색했다. 아침 일도 그렇다. 혼자 많이 벌겠다고 부처간이 가만히 버들베러 나갔다가 허탕치고 개똥만 주물렀다. 그런 주제에 남들이 수고스레 해온 버들을 넙죽넙죽 잘도 축낸다.
여자라니야. 저런 욕심이 있어야 잘 산다.
덕녀가 나이 든 아낙네답게 아량을 보였다.
아우, 금숙이 엄마. 내 생각해봤는데 이제 동삼이 어머니 이 버드를 잘 삶아 기짝이나 거리짝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지비.
속자가 아낙네들을 둘러보며 화제를 끄집어냈다.
저기나, 동삼이 일이 없을까봐 또 역사 벌리겠소? 삼나이, 삼띠우기, 배날기, 마지막엔 배까지 짜고 나면 꼭두에서 노고질이 우는데. 그런데 어째서 하필이면 골치처럼 고리짝이요? 그게 옛날 소리지. 시방 니기 그런 지지한 물건을 산다고 그러.
저기나가 대바람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만덕이가 영범의 말에 반기 드는 것처럼 저기나도 숙자의 말에는 십중팔구는 반대다.
그 숙자 회계도 좋고 천라미애미 말도 옳소. 아이, 동삼에도 일손 많은 게 안간들이지. 아이, 그랬어?
성미가 부드럽고 모가 없이 둥글둥글한 덕녀는 언제 보나 싫은 소리 한마디 없고 비위를 잘 맞춰준다.
야, 별소리를 다 한다. 아이, 돈 만드는 일에 무슨 걸치고 양발고 갤 게 있어? 내야,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지금 40자 되는 광목 한 통구리 값이 6어 있거나 한 자에 15자 이제요. 지금 가장 값이 있다는 보름배가 한 자에 얼마요? 손톱 눈을 뜯으며 보름배 짜고 나면야 사람이 해골 바가지를 쓰는데 그 품임은 거리짝 같은 걸 만들어서 그 돈으로 광목 사는 게 훨씬 수지 맞지 뭐.
오, 인길이 엄마 쉑은 정말 못 다룬다. 이 해계가 어찌나 빠른지.
칠성의 안에 매물리댁이 불쑥 끼어들었다. 매주 덩이 같은 저통을 활짝 드러내놓고 아이에게 젖을 빨리고 앉았는데 얼핏 봐도 공상이다. 가림마도 내지 않고 머리를 아무렇게나 꽁져 얹었는데 삼검뿔같이 수산하게 흩어져 있었고 땜물이 조르르 흐르는 헌 토슬의 치마를 걷고 아무렇게나 앉아 두 다리 사이로 헌 속곳이 훤히 내비치고 있었다. 젖을 파먹는 아이도 배천 한 조각도 걸치지 않은 알몸뚱이 그대로고 그 뒤에서 뛰놀고 있는 아이들도 알몸뚱들이다.
저기나, 그런 회계야 니기 할 줄을 모른다고. 회계 대도 된다무냐. 벌써 김선상님네처럼 땅 사고 기와 집 짓고 있지.
그 땅 사고 기와 집 짓는단 말은 무슨 말이요?
어느새 왔는지 복희가 방글거리고 있었다.
강숙이 이미 팔째 섰어야. 마실 가슴 댕기는 거 보면은 팔째 섰구만.
아이, 무슨 마실 같은 소리라고. 아이, 그 아적에 비례기를 하다가 더 기부타고 봤구야. 앞뒤에 나와 있다가 그 일숙이니 배배기가 제대로 하는지 근심돼서 내 또 다시 들어간 길이라이.
버키는 금방 광수가 먹을 좁쌀미움을 끓이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장덕 아낙네들이 둘러앉은 걸 보고 들려보는 걸음이다.
아이, 기렘 용수의 미가 김선상 따라 큰 골 같다는 말이 정말이구만. 아이, 그렇다니까. 그 영필이 내를 바래고 그 길로 따라갔다는데도 어찌 고지하였어. 아유, 여자답게 참하더니 정말 팔째 고쳤구만.
아이, 그런데 영필이네를 바랬다는 소리는 웬 소리여?
이른 아침에 남편 따라 버들배로 나갔던 속자는 영필의 처가 아침에 득삼이와 용범이네를 청해 간지도 모르고 있었다. 그러고 보면 만덕이만이 아침에 술을 얻어 마시지 못한 것이다. 속자 옆에 앉은 아낙네가 아침에 일을 말해주자 속자는 맹랑한 표정을 지었다.
욕심 너무 많이 쓰면 공으로 차려지는 술 한 잔도 못 마시는 법이오.
적이나가 가만히 쾌재를 불렀다.
성님네는 이런 거 잔뜩 만들어서 뭘 안다오?
적이나 시방도 이걸 어디다 쓰는지 몰루? 달인 일 하는 데서 이런 발차를 많이 쓴다오.
거참 듣다 첫소리요. 아침까지도 난 광주리나 겪는가 했는데.
일숙이의 미도 길쌈은 동삼의 미로고 발차나 겪기요.
덕녀가 복희를 부추겼다.
아이 그래, 하나 겪는 데는 얼마 집이?
한 이전 올이나 하오.
그래 뭐 하루에 몇 개나 맨도 이거?
에휴, 그게 무슨 들에 있소? 대개 열댓 개쯤 되겠는지.
열다섯 개나?
얼핏 주먹 계산해도 40전 좌우다. 40전이라면 어디 적은 돈인가? 광목 두자 값인데.
여기서는 인기리 엄마 맨이 그 숫자를 채울 수 있고, 내같이 안장다리 신세는 이 손 힘이 풀려서 안 돼요.
그래 뭐 이 일숙이 엄마는 손재가 있어서 열다섯 개도 넘길 경우야.
아유, 그늘 밑에 가서 편안하게 앉아 겪는 것 같거든요. 이 일은 잔손질이 무세 많이 든다. 버들비하고 이프 훑고 이런 일은 남정네들이 해줘야 한다.
남편 없는 복희에게는 속자 말이 고가왔으나 복희는 속자의 용의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내색이 없다.
저기나 돈 버는 일에 일손 안 되는 게 있어? 걱정 마. 버들은 우리가 배워올 테니까 일숙이 엄마냐 그저 겪기나 하오. 시방 찌까다비 한 컬레가 57전인데 하루만 부지런히 하면야 신 한 컬레 생긴다이.
적이나는 평소 복희의 손재간을 비는 일이 많은지라 복희와 사이가 좋았다.
기렘, 나도 내일부터는 여기 나와서 이 노름이라도 할까?
복희는 마음이 동하는 모양이다. 집에 박혀 혼자서 빗자기도 실증난다.
땡볕에서 자갈 먼 여자들도 일수가 20존에서 적은 옷 돈다는데 그것과 비하면 이런 일이야 삿돈 얼음이지 뭐.
저기나 그럼 오후부터라도 나오, 야?
아이, 오늘 안 돼요. 아이, 앞집 가서야 광수 청각에 그 죽을 끓이고 야구 다려줘야지. 아이, 용수의 민우 저녁 편에나 다녀오겠는데?
아이, 정말 그 청각은 시방 어떻소? 아유, 싫어한다던데 글쎄 가보지도 못하고 이런다이.
덕녀가 광수의 문안을 했다.
저기나 우리 준이 어제 곰열 갖다 줬는데도 응개도 크게 없더라. 청각도 어찌나 우락부락한지 마주보기도 겁나더구만.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요. 기렘이야, 난 먼저 집 들어가 봐야겠어. 야?
복희가 방앗간을 나서 총총히 자기 집을 향했다. 길순이가 저녁편쯤 큰 골에서 내려오리라 짐작하고 집으로 들어갔던 복희는 해가 설피시 기울자 마음이 놓이지 않아 큰딸 일숙이를 시켜 앞집을 가보게 했다. 조금 후에 일숙이가 돌아왔다. 복희의 근심이 맞았다. 길순이가 아직까지 큰 골에서 내려오지 않은 곳이다. 부랴부랴 감자를 두고 보리쌀 몇 줌을 대충 가마에 넣은 복희는 일숙이에게 불을 지피라 이르고는 앞집으로 나왔다. 그때까지 집안에는 사람 그림자가 없었다. 복희는 더는 망설이지 않고 서둘러서 저녁 준비를 하는 한편 광수의 미움까지 끓였다. 서쪽 궁룡산 마을에는 핏빛 노을이 내려앉았고 거기로 감자알 같은 까마귀 떼가 날아가며 저녁을 재촉했다.
무슨 일이 생겼나? 왜 상기도 오지 않을까? 아이 원도는 못 온다 쳐도 안에서가 근거리 무슨 할 일이 따로 있다고 올 줄 모를까?
버키가 구영벽에서 이런 근심을 하고 있는 시각 길순이는 큰 골을 급히 빠져나와 치부장 고갯길에 올랐다. 길순이는 사색이 되어 줄다름치고 있었다. 어서 빨리 두만강 건너가서 조기운을 찾아야 한다.
그동안 남편이 다쳐서는 안 된다.
집 짓는 일꾼들의 점심을 치르고 일하러 나간 뒤에야 늦은 점심을 치른 길순이는 박씨를 도와 설거지까지 말끔히 했다. 집 짓는 대로 나가려다가 사랑채에서 낮잠 자는 남편이 어찌나 땀을 흘리는지 곁에 앉아서 땀을 씻어주며 부채질을 살랑살랑 해주던 길순이는 대문을 잡아치는 소리에 놀라 발딱 일어나 밖에 나섰다. 달게 자던 남편도 놀라 깼는지 인차 뒤따라 나섰다. 대문 밖에서 왁자지껄 떠들어대는 소리가 란잡하게 들려왔다. 원도가 시키는 대로 병권 영감이 빗장을 끌으자 문이 콱 열리면서 열아문명 잘 되는 장정들이 왁 쓸어 들어왔다. 거개가 우통을 벗어내치고 손에 삽 호미 같은 연장을 쥐고 기세등등 했는데 말씨를 들어보니 한족들이었다. 길순이는 어쩔 바를 모르고 남편의 기색만 살폈다.
지금이라도 몸을 피하면 상하지 않으려만 버치고 있으면 연장에 상악이라도 하면 어쩔까? 어떻게?
이 장씨가 뒤에서 수작 부리는 것 같소.
병관 영감이 원도 곁에 다가와 가만히 말했다.
어쩌는가 두고 봅시다.
휴일이면 저와 남편은 집 근처의 아침 시장에 늘 가곤 합니다. 아침 시장은 도시에서 가장 활기 있고 활력이 넘치는 곳입니다. 토마토, 오이, 무우, 배추, 그리고 버섯까지 붉고 노랗고 파란 잎새에서 생기가 흘러넘칩니다.
채소 시장에는 붐비는 인파와 사구려 소리, 값을 흥정하는 소리들이 조화롭게 들려옵니다. 이곳이 바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진풍경이 아니겠습니까?
할아버지, 거시름돈 찾지 않아도 돼요.
그건 안 되네.
거집스러운 할아버지십니다. 저는 여기에서 순박한 인정을 느낍니다. 그 이후로 저는 계속 이 할아버지에 대해서 채소를 사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바로 이 같은 인간입니다. 도시의 아침 시장에서도 우리는 인정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고급 승용차나 브랜드 시계를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마음의 순수함을 바랄 것인가. 사람마다 서로 다른 선택을 합니다.
사치와 브랜드란 용어가 하나로 연결될 때 이는 유형의 물질에 지나지 않습니다. 남다르다는 그 의미는 비싼 가격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생활 본질에 대한 무시도 나타납니다.
사치와 심령이 연결될 때 이는 무형의 재부로 됩니다. 심령의 체험은 하늘보다 넓고 바라보다 깊기에 가격으로 가늠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물질만으로 이루어지는 성기한 연애인 것이 아니라 령혼의 수련입니다. 한마디로 개관한다면 용속할 수도 있고 고성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심령이야말로 진정한 사치품입니다.
남에게 상처 줄 수 있는 말은 되도록 하지 마세요.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속으로 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무조건 이해해주길 바라는 마음도 버리십시오. 그건 이해가 아니라 강요입니다. 힘들 때 누군가 위로해줄 것을 바라지만 말고 혼자서 이겨내볼 방법을 생각해보세요. 그들은 당신의 고민보다 더 큰 고민을 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심을 장난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당신의 진심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할 때는